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보존되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알려주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맛보고 누리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이 세상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이기며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다시 부분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더욱 든든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9장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는 사건이 나와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1장 15절에는 5절부터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건이 이어오는데 그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긴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간 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부는 것이나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하고는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곱 인이 떼어질 때에도 보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하고 8장의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 사이에도 7장의 긴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 7장의 긴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일곱 인을 떼시며 말세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동안에 천국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지켜지고 보호받은 성도들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장막 아래 거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섬기는 그 복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의 말씀도 그와 닮아 있다는 거죠. 일곱 나팔들이 불고 말세의 심판이 이 세상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이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7장에서는 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10장 1절부터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이 말세 때에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천국 영광에 이른 현실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천국의 축복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것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말세 때의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다른 구절로 가면 또 다른 천사라고도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되신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풀어서 보았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출현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하신 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때 그분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도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여호와신데 사자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올 때 Angel of the Lord라 그래서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처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원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영광의 구름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었죠?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구약의 그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로 가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여호와를 또 구름 천사들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름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좌를 둘러선 구름 천사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천사들을 타고 구름 천사들의 호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라 바로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입고 오세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들과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호위 속에 강림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로 가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서도 무지개 같고 해와 같은 광채와 불의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불 같고 또 해와 같이 광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도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무지개의 영광으로 봐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처럼 빛나시는데 무지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구약으로 하면은 무지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건하고 연결을 하죠? 어떤 때, 어느 때의 무지개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죠? 노아 때에, 예, 맞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노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며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무지개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의 영광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때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으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나세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 땅의 공생애 사역 중에 해와 같이 변한 적이 있죠. 어떤 사건이었죠? 변화산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천국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되신 사건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그러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막 우리가 서로 보면 그냥 막 눈이 부셔가지고 번쩍번쩍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렇죠? 죄의 어둠이 없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러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그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고, 불기둥 같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 가면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불기둥 같은 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무불에 단련이 됐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치 불과 구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과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구약으로 하면 누구세요? 출애굽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제는 구약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은요, 그 힘센 다른 천사, 즉 예수님께서 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십니다.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만 봐도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계시록 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때 누가 나오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힘센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신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주 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 2절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 않았나요? 2절을 잘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9절에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계시록 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루마리의 상태는 어떠했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펴놓여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2절로 오면 이제는 다 펴져 있는, 다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7인이 다 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판과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8절에서 11절로 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주세요. 임봉된 두루마리는 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시면서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펴놓인 두루마리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실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주시며 먹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땅의 교회에 주시는 소명이라는 거죠. 그 배에서 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까지 복음을, 이 기쁜 소식, 꿀같이 단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계시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세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바다와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지상명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에서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주권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게 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을 가르쳐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특별히 이제는 우리의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교회의 왕이 되어주신 분. 지금 이 세상도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말씀하신다. 여기서도 하나님 대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하고 비교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의 모습이 오늘 10장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뒷부분에 가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한 내용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일곱이죠. 우리가 앞서 일곱 인을 보았고 지금 일곱 나팔들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일곱 대접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곱 우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하나씩 일곱 인이 떼어지거나 나팔이 불거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말씀들이 이제 드러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일곱 우레는 다르다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조차도 하지 말라.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우레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데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말세의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일곱 우레의 내용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추측해서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시며 죄인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죠. 드러내 보여주셔서 교회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더욱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이 심판과 구원 사역을 마치실 때가 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러면 그때 그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기록하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운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도 기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거꾸로 어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최후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세의 재앙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짧게 해주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복된 현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게는 더 심판의 현실이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날 말세의 재앙들이 퍼부어지는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거나 인봉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레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곱 우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되지 않고 드러내 알려주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추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뜻이 있지만 또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것을 더 알아가면서 지키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도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Secret will.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뜻이 있다. Revealed will.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타내 보여주신 뜻.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당장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과 지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나타나 보여주신 대로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신 말씀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고 사주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려주신 복음 말씀을 더욱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죠. 감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에게는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거짓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들 다 거짓이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제 보겠지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날까지 깨어서 그날이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바, 계시록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세요. 이 오른손을 드는 것은 지금 뭘 하시냐 하면 이제 6절, 7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도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시는데 무엇을 맹세하시는가요? 계시록 10장 6절 7절.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 즉 모든 성경 66권, 모든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분명히 정한 때는 온다는 거죠. 구원의 모든 역사가 가르쳤던 예수님이 분명히 초림으로 오셨듯이 예수님 재림의 날도 최후 심판의 날도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맹세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는 복된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즐거움이 시작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막 소망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뛰고 있나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날이 올 것인가?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이제 보는데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불 때에 그 비밀이 드러나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침내 모든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드러나요.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천국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보여져요. 즉, 언약궤는 구약으로 따지면 어느 곳이죠? 지성소. 지성소가 열립니다. 완전하게 지성소가 열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가리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켰죠. 그래서 언약궤 덮개를 우리가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까지 나아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영이 먼저 이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 영화의 몸까지 입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맹세한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두루마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날 것이라. 그 날을 맹세로 약속하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더욱 열망하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어떤 성도의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날까지 힘써 누구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0장, 11장 계속 볼 거예요. 누구 모습이 보이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삶으로 힘써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 땅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결국은 그 일곱 교회에 주시는, 꾸짖기도 하시고 명하시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이 땅의 교회가 누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만 생각해 볼게요. 계시록 2장 16절, 25절, 3장 3절, 11절,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땅의 교회는 더욱 회개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며 그날까지 우리 부르심을 따라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부르심에 합당한 또 삶을 더욱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더욱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심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에 또 주일 예배 8시 예배 10시 예배 때 또 우리 나누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10시에 우리 라이브 스트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